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들먹이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울을 결국 하나님도 버리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사울에게 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미 뭐 13장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사무엘이 쭉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본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실패할 때마다 직접 그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은 사람이 점점 내리막길로 걷는 것을 보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한 그런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슬픔과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35절에서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사울의 일 때문에 오랜 시간 슬퍼한 것이죠. 비록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탄식해도 사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과 슬픔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고 또 내가 도무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헤집어서 우리를 참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듯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참 울 때도 있고 또 뭔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힘을 내어서 뭔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좀 그 사역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좀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도 많아요.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애를 쓰고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기도했는데 뭔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슬픔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다운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새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는 일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눈에 눈물 닦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새 일을 새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주목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죠.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안 된다 할 때, 어렵다 할 때, 힘들다 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 언제나 주님의 역사는 어두움에서, 바닥에서, 깊음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슬픔과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슬퍼하시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시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인재인가,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시는데 이 사무엘이 주저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만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 그 일은 반역 행위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역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멈칫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4절을 보시면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고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간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사실 선지자의 방문이 좋은 일보다는 불길한 일로 간주되는 것이 당시의 정서였어요. 왜냐하면 늘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늘 하니까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뭔가 이게 좋은 일보다는 뭔가 불길한 일로, 나쁜 일로, 나에게 해가 되는 일로 생각되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정서였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사무엘과 어떤 사울의 이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멈칫하고 주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사를 드리러 간 것처럼 위장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장이라고 해서 거짓을 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저희들이 주일에 묵상했던 본문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 제단을 쌓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데서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로의 장막이 있었고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이 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성소가 있었다,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튼 아예 없는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방문하고 간 김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번에 어떤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싶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면, 그래서 결단해서 한 발 내디디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보여주시는 만큼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새에게 가라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죠. 어떤 신앙의 발걸음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가요. 모든 걸 다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가면 보이고 가면 길을 열어주시고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게 안 되는 게 힘든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가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아이야말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나답도 삼마도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결국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오죠. 아비 이새는 이 다윗을 부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없는 아이 쳤든지 아니면 굳이 이 아이는 소개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막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이 막내라는 표현은 가장 어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작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엘리압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던 이 사울과도 비교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압의 모습 보고 사무엘은 왕 같은 자다라고 흥분했는데 왜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을 다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이는 것이 왕의 자격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것이 왕의 자격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도 보고 하나님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데 사무엘은 보지 못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엘리압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사울이죠. 사울은 외적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일종의 인본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키도 컸고 용모도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없고 그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만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실 이 구절만 보면 다윗도 소위 훈남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인 듯해요. 그래서 7절과 12절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과도 같죠. 외모를 안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괜찮은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를 안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도 잘생겼네,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말이 안 되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아이,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이, 제사와 식사의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괜찮은 아이였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12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칭찬 방법이에요.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1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베들레헴에 살았던 아비도 없는 아이 쳤던 막내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였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고 왕의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 모진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왕이 돼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자질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쓸만해, 저 사람은 왕감이야, 저 사람이 일꾼이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해 가는 것이죠.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일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신경 쓰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민감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그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시작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다음 날부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궁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일종의 음악 치료사, 뭐 뮤직 테라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사울을 사로잡는 악한 영을 다스리는 다윗을 통해 무질서와 혼돈에 사로잡힌 그런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서 안전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고 했는데 장로들이 말한 어떤 정치적인 평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샬롬, 평강을 위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절망과 고통으로,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악령에 시달리는 그 사울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사명도 이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평강을 샬롬의 삶을 일단 살아내고 또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이 시대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샬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군림하고 뭔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회복해가고 절망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일꾼들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